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인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경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내륙쪽으로 약 160km 정도 동쪽으로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동서교역의 요충지로서 대단히 부유한 그런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사도바울은 이 골로새 쪽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같은 곳은 사도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웠던 곳이었지만 이들 교회는 모두 사도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멀리서 계속 목회하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목회하게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로마를 제외하고 한 도시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에베소서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있을 때 아마도 바울의 동역자 중 그가 디모데일 수도 있고 에바브라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쪽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견해는 골로새에 사는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골로새가 부유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장사가 목적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사일로 오고 가는 중에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골로새 교회와 로마 교회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언젠가 바울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바울이 보냈든 안 보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서 예수 믿고 가서 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가 세운 교회요, 자기가 가르친 바가 있고 또 특별히 자기가 가르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더 가르치는 교훈이 있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이 두 교회에 관한한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이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전에서 교회를 세웠으니 잘 되겠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것을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자기가 직접 가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미리 편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등의 교리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2절 말씀대로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특별한 관심 속에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 하고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쓰면서 바울은 아주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세운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어서도 다 알고 있고 어떤 교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성격을 잘 알고 있고 수준에 맞게 그 대상을 눈앞에 보듯이 이 편지를 잘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태가 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구분이 쉽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 믿는 청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못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이 참 예뻐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벌써 그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평안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소 좀 많이 날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 미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후광이 나타나는 그런 미소, 그런 미소를 여러분들도 많이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가 내 안에 계신 기쁨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특징은 예나 오늘이나 이처럼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인 기쁨이요, 또 감사도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고마운 마음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그는 무엇을 감사했나요? 돈을 벌었다든지 혹은 잘 살았다든지 성공했다든지 혹은 명예를 얻었다든지 해서 기쁘고 감사하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감사의 내용은 지극히 아주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있을까?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좋은 과정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늘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헛된 욕심에 빠져서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구하기만 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른 생활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교리를 바로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병 고치고 기도해서 장사 잘하고 기도해서 뭐 직장을 얻고 이런 것만 이야기할 뿐 무엇이 은혜인지 혹은 무엇이 참 사랑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었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베풀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베푸는 모습도 보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이 베푼 것은 그렇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인색하다, 자기만한다, 이기주의적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에 그리고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살고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속국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 깊은 마음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전도했을까? 바로 믿고 있었을까? 그리고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며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받는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나라를 향한 소망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볼 때 믿음, 소망, 사랑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해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증거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함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있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제 베풀게 된다고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반가워하죠.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게 좋은가요? 인사하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다니는 게 좋으신가요? 인사하고 다니는 게 서로 좋죠. 기분 좋고. 인사 거절당하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 예절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안내 봉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으신데 차별 없이 반갑게 누가 오시든지 맞아주시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까? 사랑의 수고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서로가 인사만 잘해도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소망, 하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인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질 때 내가 가진 장애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환란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는 죽는 순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한다, 또 스데반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맹인 작사자 천부적인 달란트로 찬송시를 지은 여류 작가 페니 크로스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력을 잃었으나 시를 쓰는 재능이 너무 탁월해서 50년 반평생을 사는 동안에 무려 8,000편이라고 하는 시를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말의 동정심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처럼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서 왜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 왜 시각장애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서 내 뜬 눈으로 첫 번째로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나에게 없습니다. 세상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뜬 눈을 가지고 첫 번째로 보는 분이 주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0여 곡 이상의 찬송이 그의 시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너희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을 비롯해서 아주 주옥 같은 찬송이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이 그가 지은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에는 바울의 놀라운 선교 신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바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 그 자체의 생명이 있고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전해야 한다는 법 없고 내가 설명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야지만이 거기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너무 복음을 설명할 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진실하게 한마디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복음 전도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의 전도가 이제 큰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전도해도 좋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도 좋다. 복음 진리의 말씀만, 복음 진리의 말씀만 전해지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밖에는 주일 설교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주일날 누가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누가 설교하면 나오고 누가 설교하면 안 나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설교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하시든지 은혜가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죠. 은혜가 되려면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 법인데 하나님의 역사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 생명력, 그 능력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했건 너희가 전했건 그 누가 전했든지 이제 보니 복음의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 소망과 인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는 종종 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죠.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볼 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기도문을 써놨을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에게 특별히 아주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그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번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속된 사랑도 많고 이기적인 사랑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는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해서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고 많이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줄 수 없을 때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본문에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 이렇게 기록한 대로 있으니 너희도 이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마다 기도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한 편의 편지 속에 기도가 세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고 동시에 편지 내용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한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내용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도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가 만약에 자네들에게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주례를 부탁하시면서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넉넉히 살지는 못하고 잘 먹고 잘 입히지는 못했지만 더구나 과외 한번 시키지 못했는데 그저 해준 것은 어릴 때부터 잠잘 때에 기도해 주고 재우고 학교 갈 때 기도해 준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아들 손을 꼭 붙잡고 때로는 안고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밖에 해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노라고 기쁘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학교에 가서 잘 배우게 하시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친구도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해 주겠죠. 허구한 날 그 많은 날 기도해 주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많은 레퍼토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래도 키웠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모 S대학에 가게 되었고 직장도 좋은 직장 순탄하게 다니고 결혼도 하게 되었느라고 아들 키운 얘기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끄신 일이라고 본인도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생활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도가 바로 되어야 신앙이 바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기도 시간도 그렇거니와 아직 그 기도하는 신앙의 기도 내용이 아직도 그 소원이 신앙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그 기쁜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 같이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무슨 말로 자기가 기도했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기도도 하면 안 되겠다. 또 이방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는데 그것도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철야를 한다, 혹은 뭐 금식을 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자만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딱 한마디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지식도 있고 총명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배운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대체로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처지를 아뢰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소원이 이렇고 장차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가서 하는 기도가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기 전에 아신다. 또 내 뜻을 알리는 것을 서두를 것 없다.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전반적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 그치고 맙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원, 가족에 대한 소원, 뭐 이런 것들. 이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이제 간구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먼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겸손이 또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뜻을 일단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한들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고집에 내 소원에 어떤 때는 한이 맺혀서 기도합니다. 이 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내 뜻, 그리고 내 생각 모두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깨끗이 비우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바른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는 이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오는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건강이 생기고 뭐 없던 것이 사랑이 오고 뭐 등등 뭐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는 일단 추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옳은 것, 또 사랑하는 것, 또 베푸는 것, 봉사하는 것, 뭐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요. 뭐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그대로가 내 뜻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밤이 맞도록 새벽 이슬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동산을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밤새껏 기도하시고 들으신 응답이 그거였어요. 그 상황 그 처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 앞에 전개되는 이 어려운 고난,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주님은 동산을 내려와서 꿋꿋이 의연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내려오셨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도망 그 많은 군병들 물릴 수 있어야 되고 뭐 천지개벽에 해서 뭐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이게 뭐 무슨 그런 게 응답일 수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셨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시다. 또 저도 마찬가지겠죠. 떠날 때에 물론 낫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좀 더 살아야 되겠죠. 뭐 우스갯소리로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고 살고 싶은 심정이 인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마지막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이제 떠날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것입니다. 그때는 의사에게 못 고친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이 응답이었고 그것을 응답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세상 떠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내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큰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처한 지금의 처지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저래해서 이래저래 합니다. 이래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사람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거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뭐 역사적인 실수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이혼해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이혼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한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죠?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선사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지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믿고 서로 고백하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견뎌내야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왜 이제 와서 결혼을 이혼을 하느니 말으니 뭐 역사적인 실수니 아니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은 내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면 만족하게 여기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면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기도한다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다면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해도 성도님들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또한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동, 나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선한 열매를 맺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참 지식이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일이야말로 얼마나 신앙 상속의 절대적인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말로만 봉사하는 것, 또 말로만 설교하는 것,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로만 하려거든 그거 다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말로만 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숙자반 하는데 성숙자반 들으시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거 시간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숙자반 듣고 그냥 마시려거든 성숙자반 그만두셔야죠. 성숙자반, 사명자반 수료하신 분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수강 중에 계신 분들은 거룩한 결심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라도 1인 1일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가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 참배객 8년 새 50만 명 돌파 숨은 주역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뷰 기사 중에 양화진 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본인의 허락을 받고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봉사팀 활동은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아직도 봉사하기 전날인 수요일 밤이면 설렘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언제까지 봉사하고 싶은지 묻자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양화진에서 선교사님들이 남긴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봉사 팀원들과 있으면 많은 자극을 받아요. 이분들로부터 많은 걸 배웁니다. 봉사팀 활동은 계속할 겁니다. 봉사팀에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하겠지만요.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봉사가 삶의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만이라도 나와주니까 고맙긴 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너무 많은 봉사를 해서 여기 와서는 좀 쉬고 싶다고요? 쉬니까 좀 어떠십니까? 신앙이 더 좋아지셨나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쉬어서 편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침체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11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이 필요하죠. 주님 주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능력도 있고 뭐 돈의 능력도 있고 지식의 능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다 갖추어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몰라서 힘이 없습니다. 몰라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어떤 누가 아주 깊이 있게 전공하신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아무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가대 주의자님들 다 음악 공부 전공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무보수로 그렇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누가 그분들 무시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 지식도 보다 더 깊고 크고 넓게 모든 원리와 운명을 알 수가 있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이 말씀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120세를 사는 동안에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리라. 다윗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광의 힘을 쫓아 살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견딤과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면서 견디는 분 계신가요? 그건 견디는 게 아니죠. 반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물을 내라 했더니 가요가 꽝꽝 바위를 쳤습니다. 한 번 치라고 그랬지 두 번 치라고 그랬나? 반항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하는 것은 인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잘 참게 해주세요. 그 섭리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래 참음에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죠. 오래 참음, 이것은 아주 오래오래 견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참는 인내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참는 그런 인내, 나를 오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뭐 말 안 듣는 거 일일이 전부 다 때려가면서 하려고 한다면 애 병신 만들죠. 그러나 저가 언젠간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바르게 자라고 그리고 깨달은 날이 오겠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많이 참아줍니까? 그렇게 키웁니다. 저에게 딸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아토피가 있어서 가공식품이나 유해식품 같은 먹거리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과자를 집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먹고 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쑥 들어갔어요. 들켜버렸죠. 그랬더니 그 들켜버린 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오시기 전에 얼른 먹어버리자. 그러더니 아빠가 두르는 걸 보고서 얼른 과자를 다 입에 털어놓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에 와서 아이들도 아토피는 없고 잘 자라고 너무 기뻐 저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빠가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못 먹을 것 먹을 것 구분해서 가르쳐 주셔서 날씬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많이 참아줘야 됩니다. 봉사하실 때 참 참기 힘든 일 많이 있죠.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얼마나 힘들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참아주셔야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끝절 아버지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나. 이 감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삶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업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기업,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오늘 서게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죽음이 임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많지만 조금 해주고 생색내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그것은 들어두고만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관심은, 궁극적인 감사는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요 기도이며 소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에 살게 하셔주고 봉사하는 기쁨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셔서 훗날 미래의 기업으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면서 주를 만나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